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11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최근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결정의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이날 워싱턴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우리의 목표는 평화적 해결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시험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기관입니다. 이에 앞서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해 12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관련해 미국도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라이몬즈 라트비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료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평창올림픽과 남북대화라는 두 가지 큰 계기가 작용하면서 미국의 태도와 입장이 한국과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11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3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를 지속적으로 격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쿠웨이트에서 열린 연합군 회의에 참석한 틸러슨 국무장관은 순위파 무장세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힘을 잃었지만 중동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순위파 무장세력이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리비아 그리고 소아프리카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로 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시리아의 해방된 지역에 대해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틸러슨 장관은 쿠웨이트에서 열린 이라크 재건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라크 재건회의는 이라크와 쿠웨이트 유럽연합 UN이 공동 주최하며 전 세계 60개 나라와 정부와 30여 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를 활용해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경샹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나타난 적극적인 발전 추세를 환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샹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간 모순이며 남북 간 접촉이 적시에 북미 간 접촉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은 현재의 기회의 창을 잡아 성의를 보이고 적시에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이 다음 달 해군 호위함을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영어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은 오늘 호주신문과 인터뷰에서 영국은 항해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출발 뉴스 쇼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출발 뉴스 쇼는 VOA 저녁 방송과 아침 방송 사이 매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월 14일 수요일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과 진지하게 관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협상 이전에 일종의 예비적인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이 참가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각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3m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북한이 미국과 진지하게 관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이전에 일종의 예비적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북 대화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북한과의 외교적 절차의 시작을 뜻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언급했듯 진지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건 전적으로 북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떤 형태의 협상이 있기 전에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모든 당사자들이 의미 있는 관여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사전 논의는 협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며 미국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메 쇼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과의 관계 단절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집트는 북한과 매우 제한적인 관계만을 맺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집트는 다른 많은 서방 국가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외교 대표를 두는 수준일 뿐 경제적이나 다른 부분에서의 협력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쇼크리 장관은 그러나 핵무기 확산에 따른 위협,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모든 문제는 영내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11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미국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를 의미한다며 중요한 점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최대 압박은 유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이 참가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타미 더거스 상원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거스 의원은 9일 시사주간지 타임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 깃발 아래 행진하는 남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동 입장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이 통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떠올리겠지만 단순한 우회의 모습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에 진정한 위협을 가리게 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 대한항공 858기를 폭발시켜 115명을 숨지게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처럼 북한이 평화적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때 더욱 잊어서는 안 될 북한 정권의 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늘리는 동안 이를 숨기기 위해 외교적 간청이라는 술수를 활용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김정은은 평창올림픽 기간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이러한 제한적 관여를 수단으로 삼아 미한 관계를 분열시키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노 공화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이 일본에서 전한 대북 메시지에 동의한다며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의 근거지가 어디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 6일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숨진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를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북한의 전 세계는 김정은이 진정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펜스 부통령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앞뒤로 서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김정은의 여동생으로부터 단 몇 피트 거리에서 개막식을 지켜봤지만 서로 어떤 말도 교환하지 않았다며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외교적 부분에 대한 문을 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여 없는 압박은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동안 경제적인 압박과 외교적 관여가 병행될 때만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미북 간 직접 대화와 무조건적 협상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당초 미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관계로 불참하게 됐다며 이날 트위터에 한국의 평창올림픽 주최를 축하하고 미 선수단을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가능성에 대해서 각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독일 정부는 남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림픽 기간 중에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데 대한 12일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북한에 한국이 보내는 손짓에 답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북한의 초청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성사될 수 있는 회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중단 논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일은 북한의 진전된 핵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이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고 있는 평화적 분위기와는 별도로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1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일본은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과의 완전한 대화 내용을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한국,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불안한 한반도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속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촉구 등을 담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영내 안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미로슬라프 라이차크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은 VOA에 브랜든 바르마 대변인을 통해 석 달 전과 비교해 현재 한반도 상황은 긴장이 완화되는 긍정적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성사 가능성이 있는 남북 대화와 유엔 대북 제재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답하기에 이르다면서 유엔 제재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believes that it's too early to speculate about how a possible summit could affect UN sanctions. In general, he feels that sanctions.
유럽연합 이호 대변인은 VOA에 평창 올림픽에서 보여준 남북한 간의 협력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폭넓고 신뢰 가능하며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또 외교 접촉을 포함한 단독 대북 제재에 대한 충실한 이행도 약속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의 핵심 가해자를 미화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줬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김정은의 여동생이 말 한마디 없이 반짝이는 웃음만으로 외교에서 펜스 부통령을 앞섰다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유력신문사가 살인적인 독재정권의 유혹과 선전에 이렇게 취약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는 10만 명이 노예가 돼 갇혀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김여정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여정의 사진 두 장을 올리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권유를 우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구에서 가장 악독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런 정권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나올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자신의 여동생에 대한 세계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대단히 기뻐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는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의 일상은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 주민들은 정권 유지를 위한 김씨 정권의 폭력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굶주리고 고문과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이런 정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여정과 김씨 정권을 폭군 가족 혹은 살인자보다 더 나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국제사회는 물론 김씨 정권 아래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몹쓸 짓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6일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는 김정은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여정과 북한 응원단의 평창올림픽 참석에 대한 ABC, CNN, MBC의 보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미 언론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김여정을 냉소적으로 비판한 전 폭스뉴스 진행자 에릭 볼링의 트위터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볼링은 만약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억압하며 독재자인 자신의 형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죽이는 철인 3종 경기가 평창올림픽에 있었다면 김정은의 여동생은 금메달 획득이 유력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강조되지 않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12일 VOA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조건으로 언급한 올바른 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화 자체에 반대해선 안 되지만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양보로 비춰져 북한의 추가 도발만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Oh, I'm sure he'll discuss it, but he won't get anywhere because the North Koreans refuse to discuss it with.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의 비핵화 논의를 거부해온 만큼 문 대통령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미국과 논의할 사안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만드는 게 문 대통령의 방북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 전후 그리고 회담이 열리는 동안 비핵화라는 목표를 계속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재개 등에는 반대하겠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문 대통령의 적절한 방북 시기와 관련해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준수하고 미북 간의 협상 혹은 대화가 시작됐을 때 방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a minimum condition is Kim Jong-un continues to observe the informal moratorium.
이어 남북한 이뤄진 긍정적 진전은 결국 허물어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겠지만 현재로선 적어도 숨 고를 시간을 얻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this is a positive development and you know eventually it will collapse and we'll go back to the old pattern but at least for now it gives us
팔 부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한국이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김정은이 한국 정치에 개입할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 대화가 미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최근 평창올림픽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나 유엔 고위 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북한이 올림픽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이유는 강력한 유엔 제재와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 공격 가능성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랜 적대 정책을 바꾼 게 아니라며 지금은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강조해야 할 시기이지 물러설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민방위 지침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적절한 민방위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하원에 상정된 민방위 책임에 관한 법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민방위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민방위 활동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또 지난달 13일 하와이주에서 발생한 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툴시 가바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 수단으로 이용할 미사일들이 규모와 종류, 실효성 도달 범위 측면에서 모두 증대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과 생화학 무기 개발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숨지게 할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와이주는 냉전 이후 처음으로 실외 경보 시험을 매월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하와이 비상관리청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로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미사일 발사 후 약 20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방장관이 FCC 위원장과 국토안보 장관과 협력해 탄도미사일 위협이 감지된 이후 연방 주 정부 당국에 공지되는 현 지침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국토안보장관이 미사일 위협 상황 발생 시 각 주정부가 연방 지방정부 당국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장관은 생화학 방사능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공중보건 차원의 준비태세가 현재 적절히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달 말 발생한 하와이 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단일화된 미사일 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제한적인 대북 선제 공격, 일명 코피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보복으로 자칫 한반도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소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의 코피 전략이 더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9일자 USA Today에 코피 전략의 역효과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매티스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제한적 선제 공격에 대한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온 만큼 이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 모두 각기 성향이 다른 띵크탱크 소속으로 많은 부분의 이견을 갖고 있지만 코피 전략 실행 여부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피 전략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빌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타격을 고려했던 1994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Back in 1994, there was question whether they had a nuclear weapon yet or not. We thought they had enough fissile material.
북한 내 핵무기 존재 여부를 의심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코피 전략을 사용하면 김정은이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면서 주한미군 기지 등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역시 대응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김정은만 코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한반도 전쟁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핵무기가 쓰이지 않더라도 전쟁 초반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30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생화학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개입하면 피해 규모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 수도권의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2,5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20만 명도 포함돼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초래할 경제적 피해도 우려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중국과 일본이 흔들리면서 국제사회가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반도 전쟁이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유발되면 오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위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북한을 압박하는 데 역할론이 강조되는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도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군사적 해법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며 대신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He's talking about this preventive, which is even if we don't feel we are about to be struck by North Korea.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것이라는 징후를 발견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과 이웃 국가들에게 자칫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도발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전방위적 제재로 북한을 옥죄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코피 전략은 더 나쁜 상황을 방지하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에서 신종 독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2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37만 명이 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적십자사는 12일 북한에서 A형 신종 독감과 싸우는 북한 적십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 긴급기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pproximately 300,000 Swiss francs will come to the rescue of almost 300,000
국제적십자사의 그웬돌린팡 아시아 지역 사무소장은 북한에서 공공보건 안전조치가 필요한 약 37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 30만 스위스 프랑, 미화로 32만 4천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팡 소장은 북한에서 신종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3일 사이에 17만 8천 명 이상이 독감 증세를 보였고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신종 독감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 소장은 이 자금이 보건요원과 노인, 어린이,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기본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500곳의 보건시설에서 일하는 일선의 보건요원들에게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감독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가호우 방문을 통해 독감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리는 활동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형 신종 독감에 걸리면 대개 고열과 두통, 근육통과 함께 인후에 염증, 통증,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앞서 팡 소장은 지난달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보건성의 발표를 인용해 1월 23일 기준으로 17만 9,259명이 신종 독감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11만여 명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 등 4명으로 앞선 발표와 변함이 없었습니다. 팡 소장은 신종 독감이 북한 전역에 확산됐으며 29%가 평양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자의 절반이 17세 미만 어린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아프리카 나라 우간다가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근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간다는 최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21호와 2371호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에 취한 실질적인 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 사실입니다. 이행 보고서는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직원 숫자가 줄었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기업인 조선광업개발회사 소속 유경진과 정국철이 지난해 10월 우간다 정부로부터 출국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간다는 이들이 실제 떠났는지 여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앞선 문장에서 북한 대사관의 직원 숫자가 줄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볼 때 이들이 우간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이들이 대사관 직원으로 지칭된 만큼 유경진과 정국철이 외교관 신분으로 조선광업개발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2321호를 통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의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았지만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독일과 불가리아, 남아프리카 등은 외교관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우방국으로 알려졌던 우간다도 북한 외교관을 두 명이나 줄였다고 유엔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간다는 북한과 맺었던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계약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간다 참보고 대학교와 부시테마 대학교는 북한 강사와의 모든 계약을 취소했고 캄팔라 국제대학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우간다 이민당국은 9명의 북한 의사와 14명의 공군 교관의 입국 허가를 취소했으며 다른 정부기관들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모든 국방 관련 계약도 현재 종료된 상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는 움직임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네갈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사실과 함께 북한 건설회사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건설 그룹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976년부터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맺었던 앙골라 역시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한 사실이 최근 공개된 이행 보고서에서 확인됐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 안보와 통치 관련 행사에서 아프리카 30여 개국 외교장관들에게 북한의 추가적인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VOA 뉴스 김근삼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옥수수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한해 중국으로부터 총 17만 6,195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5만 4,683톤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입 규모는 총 6,733만 달러로 전년도 2,971만 달러보다 2.3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수입한 곡물은 밀가루가 전체의 46%인 8만 1,654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 5만 878톤, 쌀 3만 6,408톤, 전분 두류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도 3,125톤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7천여 톤에 그쳤던 밀가루 수입도 지난해 8만 2천여 톤으로 1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12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밀가루 수입은 2만 500여 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지난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북중 접경 지역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비공식 곡물 수입길이 제한되면서 공식적인 곡물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뭐 이 지금 그 6월 이후에 수입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급증을 했는데 물론 뭐 이것은 그 항상 계절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이제 증가할 시기하고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 수입을 많이 해야 할 시기에 북중 그 접경지대 단속이 강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식 수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 수입량이 이렇게 100배씩 증가한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평균 3천여 톤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6월에는 2만 3,132톤으로 전달보다 4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매달 평균 2만 3천여 톤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권 원장은 다만 지난해 북한 장마당 내 곡물 가격이 꽤 안정적이었던 점에 미뤄볼 때 비공식 곡물 수입이 전혀 없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특히 지난해 쌀 수입량이 줄고 밀가루와 옥수수 수입 비중이 늘어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수입원이 이제 줄어들게 됨으로써 보다 싼 곡물인 옥수수라든지 또 밀가루에 많이 몰린 거 아닌가.
또 제재의 영향으로 석탄 중심의 시장 구조가 가공식품 쪽으로 변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그 북한의 식생활, 식품 생산이 가공식품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시장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석탄을 비롯한 이런 그 주요 수출품 중심의 시장 구조가 국제 제재에 의해서 굉장히 침체를 하고 그 대신 이제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밀가루 수입도 많이 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권 원장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며 올해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김영훈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2017년도에 식량 생산량이 2016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한 2,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에 생산에 의한 공급량이 줄어들으니까 해외 수입을 국제산업으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겠죠.
앞서 한국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전년에 비해 2%가량 감소한 471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북한 지역 기상과 병충해 발생,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 작황자료, 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 결과 등을 분석해 발표한 2017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생산된 곡물은 쌀이 219만 톤으로 가장 많고 옥수수 167만 톤, 감자류 53만 톤, 콩류와 잡곡류 17만 톤, 보리류 15만 톤 순입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비료량은 14만 2천여 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가량 감소했습니다. 권 원장은 지난해 비료 수입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번 주부터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샤론 김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장영희 기자입니다.
30대 탈북 여성 샤론 김 씨는 10대 소녀 시절 어머니를 따라 탈북했습니다. 병 치료를 목적으로 중국으로 넘어간 김 씨의 어머니가 아예 탈북을 결심하고 딸을 데리러 북한에 다시 왔고 외동딸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샤론 씨 모녀는 중국에서 2년이 좀 넘도록 살다가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 국민이 됐습니다. 한국 내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샤론 씨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중소기업의 고위 간부의 비서실에 취직했었지만 탈북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탓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정착한 샤론 씨가 미국행을 선택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니던 회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피하고 싶었는데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여기 원래 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미국이 좋은지 자주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라면 탈북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도 너 옆에 가서 살까? 뭐 이런 농담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라서 10년은 넘게 안 친구거든요. 하나원 친구도 같이 하나원 생활도 같이 하고 기스도 똑같고 뭐 대학 생활도 뭐 다른 학기긴 했지만 같은 나이에 이제 대학 생활도 하고 모든 걸 함께 한 친구예요. 근데 얘가 미국에
오래된 자신의 친구가 미국을 오가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고 당시 직장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샤론 씨는 2개월 만에 지난 2010년 미국의 유학생 신분으로 오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학생이 되기로 한 겁니다. 엄마의 지인이었던 탈북 여성을 믿고 유학 생활을 결심했던 샤론 씨. 올해로 미국 생활 8년째 접어든 샤론 씨는 자신의 유학생 초기 생활이 무척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집이 뭐 방도 많고 그리고 뭐 학교 가는 거는 뭐 다 라이드도 해줄 거고 뭐 음식 같은 거는 밥이랑 줄 거니까 하숙 같은 분위기니까 뭐 걱정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래서 왔죠. 그러니까 뭐 다 있다니까. 집 방도 있고 뭐 학교 갈 때 뭐 차도 해주고 라이드 같은 거 해주겠다고 하고 뭐 밥 먹는 거 걱정 말라고 하고 하니까 편하게 온 거예요. 편하게 왔죠.
집주인인 탈북 여성이 친딸처럼 돌봐주겠노라고 엄마에게 말을 했던 것과는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에 도착해 보니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방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출원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간 거예요?
네,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라이드 해주기로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차 없이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택시를 타니까 100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는 것만. 그래서 아시는 분한테 라이드를 부탁하니까 뭐 50불, 60불 이렇게 달라고. 근데 솔직히 미국에서 50불, 60불 하루에, 아니 그것도 편도를 갔다가 50불, 60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했죠. 아니 라이드를 학교 갈 때 라이드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했더니 자기네가 지금 일하느라고 바쁜데 어떻게 라이드를 해주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거는 자기네가 상관할 수가 없대요. 관여할 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받고 월세를 지금 친구도 450불 냈고 저도 450불 냈으면
그러니까 들어가서
비싼 돈을 들여 매번 학교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탈 수도 없었던 샤론 씨는 학교를 거의 갈 수 없었고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음식점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임금은 겨우 지급됐지만 그 때문에 매일 지쳤고 지친 몸을 술로 위로하는 등 정말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세도 몰랐고 그래서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밥을 많이 먹네, 적게 먹네, 물을 많이 쓰네, 뭐 어쨌네 막 이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완전 아무 무용 건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았어요. 이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된대요. 학생인데. 그래서 막 전국구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쫓아다닌 거죠.
탈북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무척 힘들었었는데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미국에서 탈북자와의 인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일을 하고 학교도 출석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샤론 씨는 다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샤론 씨가 떠나는 것을 탈북자 가족이 반대할 것이 뻔해 가족을 방문하고 오겠다는 핑계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샤론 씨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사정을 얘기했고 샤론 씨는 미국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다니진 못했지만 신학교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건데요. 샤론 씨는 이미 한국을 방문하기 전 미국에서 생활할 공간을 마련해 놨었습니다.
갔는데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뭐 샬라샬라 하면 다 오케이 한 거예요. 진짜 다 예스하고 다 오케이 하고 최대한 스마일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1 month later I come back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Are you okay? 막 했더니 그쪽에서는 okay, sure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이제 한국 갔다 오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들어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신학이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샤론 씨가 처음부터 신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공부가 재밌다는 걸 느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신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오자마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 환경이 너무 싫었던 게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라이드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오늘은 뭘 가르쳐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수업에는
한국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온 샤론 씨는 마치 지난 6개월 악몽 같았던 생활을 보상받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샤론 씨가 만난 미국인 집주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다고 말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직업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집주인은 그런 사정을 고려해줬습니다. 샤론 씨가 북한에서 온 것을 알고 도움을 줬던 겁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밥 좀 챙겨줘라. 밥 챙겨주고 그래서 원래는 니한테 300불을 받아야 되는데 집을 당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얘네들을 밥 챙겨주는 거 해주면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저쪽에 북쪽 사람들이 좀 생활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일을 하면 얼마나 주냐 이랬더니 하루에 100불 준대요. 그럼 나한테 대신에 쟤네들 하는 거 나한테로 이렇게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준대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래요. 아니 이 사람은 아니 이분은 제가 하는
이렇게 미국 유학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샤론 씨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룹으로 제공하는 라이드를 받아가며 수업 출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독교 사역자가 꿈이 돼버린 샤론 씨의 미국에서의 첫 해는 그렇게 울다 웃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3도, 남포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영상 3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2도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입니다. 구름 끼고 한때 눈 또는 비 내리는 곳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상 1도, 낮 기온은 영상 6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영상 9도, 사리원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영상 4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 또는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9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영하 4도, 원산 아침은 영상 2도, 낮 기온은 영상 6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동해 북부 먼바다에는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9335, 9800, 9975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12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결정의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이 날 워싱턴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우리의 목표는 평화적 해결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시험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 DNI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기관입니다. 앞서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해 12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관련해 미국도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라이몬즈 라트비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리는 한국 언론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평창올림픽과 남북대화라는 두 가지 큰 계기가 작용하면서 미국의 태도와 입장이 한국과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11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은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3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를 지속적으로 격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쿠웨이트에서 열린 연합군 회의에 참석한 틸러슨 국무장관은 순위파 무장세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힘을 잃었지만 중동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순위파 무장세력이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리비아 그리고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로 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시리아의 해방된 지역에 대해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틸러슨 국무장관은 쿠웨이트에서 열린 이라크 재건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라크 재건회의는 이라크와 쿠웨이트, 유엔 등이 공동 주최하며 전 세계 60개 나라 정부와 30여 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를 활용해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경샹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나타난 적극적인 발전 추세를 환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경샹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간 모순이며 남북 간 접촉이 적시에 북미 간 접촉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은 현재 기회의 창을 잡아 성의를 보이고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이 다음 달 해군 호위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은 13일 호주 신문과 인터뷰에서 영국은 항해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영국의 서덜랜드함이 이번 주 호주를 거쳐 다음 달 남중국해 주변에서 항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슨 장관은 서덜랜드함이 미국 군함처럼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 해역을 항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